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 2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는 노트를 준비하셔서 본인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필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혜를 따라서 기회를 따라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 강의 시리즈 가운데 천천히 성경 공부하듯이 진행할 테니까 노트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는지, 또 어떤 진리가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지 듣고 정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지은 이 야고보는 열두 사도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지을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느 곳에 그에 관해서 묘사했는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그가 권면한 말씀이 어떤 무게를 지니는지 보겠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 열두 사도가 아닌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었고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주님을 향해서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네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나오는 그 형제들은 야고보 할 때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로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유다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의 동생은 유다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다. 두 번째,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믿지 아니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느라.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 친족 형제들 사이의 일반적인 분위기였고,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 보면은 이런 말까지 해요.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러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 믿지 아니한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를 목격하는 사람 가운데 있는데 특별하게 이 야고보를 지칭하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장애이란 표현이 있죠. 3절부터 7절까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왜 특별하게 주님께서 형제 가운데 그 개인을 지칭하여 그렇게 계시하셨을까? 꼭 반드시 보아야 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오순절 다락방 기도 현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헌신을 해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는 더 이상 형이 아닙니다. 믿지 않았던 육신의 형이 아니라 그의 주님이시며 그의 삶의 주인 왕이신 분으로서 모신 가운데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서 섬깁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영적 성장을 거듭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회의 주재할 때 예수 믿는 이방인 신자들이 모세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바로 이 회의를 주재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15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렇게 쭉 묘사하고 그의 말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서 이 회의를 종결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소유가 된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전에는 인간적 관점으로 인간적 시각으로 형으로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시나 라고 생각했던 그가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며 메시아셨으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착각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노예 야고보는 그가 많은 목회적인 섬김이 있는 가운데 이 서신을 쓰면서 그 육신의 형이면서 그의 주이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의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첫 고백을 당부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참 첫 부탁이 명령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2절은 빨리 읽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개인에게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는 것은 마치 무리한 부탁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적인 자연적인 이 반응은 마치 흉악한 침입자가 들어온 것처럼 거부하고 저항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본능이거든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분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마귀의 의도 뒤에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두 번 시험합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신뢰관계를 사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말미암아 싫어하고 그래서 관계를 이간시켜서 주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욥기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가 형통하거나 일이 잘 풀려져 나갈 때 왜 주님을 향해 욕을 하겠어요?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해서 신뢰하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상치 못한 나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뭔가가 생겼을 때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이 사탄의 참소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작동하지 않자 욥기 2장 5절에 이렇게 권유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목적은 똑같습니다. 마귀가 소유를 치고 육체 건강을 쳐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욥을 실족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건강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유와 재산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문맥에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은 건강을 잃는 것보다 소유 재산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되면 훨씬 큰 손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강이나 소유나 재산이라는 것은요, temporary,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언젠가 우리는 이 육신을 떠나게 되어 있고 언젠가 노쇠를 거듭하고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하면서 언젠가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돈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나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 이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메시지는 정말 20분 안에 전하고자 작정을 했고요. 우리 전체 기도를 9시에 끝내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조금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을 잘못 대응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을 수도 있다. 내가 시험을 잘 대처하면 시험이 없을 때보다 훨씬 나의 신앙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지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방에만 두지 않듯이 때로는 어떤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먹고 만나지 말아야 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신다. 기꺼이 우리로 하여금 노출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뭔가를 이뤄내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다음 시간에 그 목적을 다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겠습니다만 그때마다 행운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처럼 환영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없는 것이, 도전이 없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반응을 해요. 육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이것이 싫다라고 하는 육신의 반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봉착하면 내게도 기회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도전이 오면 산이 가로막으면 기회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신적 느낌과는 다른 거룩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이 나도록 자주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먹여놓으십시오. 이 진리를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셔서 만판에 새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크고 작은 시련이, 시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분명히 어둠은 뭔가 악한 것을 이런 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계획했지만 내가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도전을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서 더 커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뒤흔들기 위해 다가오는 시험을, 여러 가지 각양시련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 생각에 굴복하여 이것을 거부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저녁에 혹시 이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 성령님 더 근접하여 그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